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유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와 영적 성장을 사모하다 보면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는 중에도 마음에 큰 감동과 함께 깨우침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묵상을 하다 보면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요. 제 경우를 예를 들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와 닿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목자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소중히 여기니 어떤 연단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 입장이다 보니 더욱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를 치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지요. 때를 따라 저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기쁨과 감사의 향을 올려드리게 되지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재단에 와서 당회장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 경작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기사와 표적, 권능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영계 법 등 영에 속한 말씀의 맛도 느끼면서 감탄했지요.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주어졌고 그 은혜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의 것들로 채워가는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으며 흔들림 없이 천국을 향해 영의 흐름을 타고 가는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된 것이지요. 저는 때를 따라 말씀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전한다기보다는 제 자신을 향하여 전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선한 말씀에 감동을 받고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에서는 신앙 점검이 되는 것이지요. 당회장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을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셨습니다. 직무대행님 또한 설교하실 때의 감동 속에서 증거하니 목자의 심정으로 증거하시니 그 마음에서 당회장님의 오버랩 되어져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당회장님 말씀이나 직무대행님 말씀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능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사명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이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을 바탕으로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십니다. 이 중에서 관용과 양순의 두 가지 덕목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오늘은 관용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양순의 마음에 대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은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으므로 자신이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 그리고 관심, 섬김, 심지어 생명까지도 모두 내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는 사심이 없고 진리가 마음에 가득해야 가능하지요.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거나 내 취향, 내 자존심, 내 주장을 고집한다면 자신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욕심으로 더 갖고자 하지만 관용은 오히려 더 베풀면서 주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를 달라 하면 그 하나로 괜찮을까 생각하며 살펴서 하나를 더 얹어주는 선과 사랑의 마음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리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도 더 내어주시고자 하셨지요. 이 땅의 삶을 사시는 동안 영혼들을 위해 쉼없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제대로 드시거나 주무시지도 못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수고와 헌신의 시간이었고 눈물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지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셨습니다. 조롱받을 일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면서도 추하고 악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 내어주셨다 하여 그것으로 끝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서 지극히 높은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관용의 마음으로 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열매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행함은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마다 천국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에서도 관용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축이 많아 양과 소의 소유가 많아지므로 동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한된 땅에서 물과 풀을 얻어야 했기에 그들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종들의 다툼이 더해지자 아브라함은 다툼을 없애기 위해 롯과 따로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제안을 하지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 것입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쪽을 가지라는 것이었지요. 롯이 먼저 결정하고 나면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표현입니다. 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기서 잠시 롯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롯은 자기 아버지인 하란이 죽은 후 갈대아 우르에서 할아버지 데라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 지역으로 이주했지요. 여기서 할아버지도 죽자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함께 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없는 조카인 롯을 거두어 준 것입니다. 롯은 지금의 삼촌의 은혜를 입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종들과 삼촌의 종들이 양치는 일로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찌 해야 하겠는지요? 민망하고 죄송해서라도 자신의 종들을 타일러야 했습니다. 때로는 엄히 단속하고 다스리기도 했어야 했지요. 그리해서 다툼의 소리가 삼촌의 귀에까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삼촌에 대한 배려요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갈라서는 상황에서조차 자기 보기에 더 좋은 땅을 먼저 골라갔지요. 풍요롭고 보기 좋은 요단들을 택하여 떠난 롯은 마침내 소돔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롯에게서 도리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롯은 왜 그리했을까요? 롯은 자신의 유익 앞에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니 삼촌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의 축복 또한 누구 덕분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 삼촌을 위한다는 말은 하여 왔지만 정작 이해관계에 도달하니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여 갔던 것입니다. 삼촌인 아브람은 어떠했을까요?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롯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도 롯이 더 좋은 편을 선택해 갈 때도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진실이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지요. 바로 주변의 왕들에게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직접 가신들을 거느리고 달려가 롯을 구해 주었습니다.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지만 관용의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불의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의 위기 앞에서도 그곳에 사는 롯을 생각하여 중보기도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의인 50인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혹여 숫자가 미치지 못할까 봐 45인, 40인, 30, 20, 10인까지 낮추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지요. 만약 6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서운함에 괘씸해서라도 롯 자기가 자초한 것인데 하며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관용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넉넉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능히 내어줄 수 있었고 조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았을까요? 선을 행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모든 땅과 티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넘치는 관용을 베풀었기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공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이렇듯 관용의 마음은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는 진리의 넉넉한 마음이기에 사람의 마음을 사는 지혜로도 작용합니다. 세상의 지혜, 곧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는 것보다도 결과적으로 더 큰 유익을 얻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관용의 마음, 내어주는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베푼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며 섬기는 디모데 같은 일꾼이 나왔습니다.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나왔지요. 교회는 다양한 재능들을 가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며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는 물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이 마음에 품어져 있어야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늘 양떼를 위해 기도하며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연단의 때 함께 이겨내도록 도와주며 기쁨과 애통을 함께 나누어야 가능하지요. 이럴 때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관용의 마음은 진리로 밝게 분별할 수도 있으니 영혼들을 살리고 상한 심령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마음이니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함께하는 영혼들과 영적 성장을 이루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당회장님의 사역이 늘 그리 하셨습니다. 개척교회 시절부터 쓸 것조차 넉넉하지 않을 때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서 다른 개척교회를 도와주셨다 하셨습니다.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늘 투자하셨다 하셨지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셨고 MA 오른밤을 맞아도 화평을 쫓을 수만 있다면 왼밤까지 내어주셨다 하셨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어서 맞는 것도 아니셨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내어준 것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당회장님의 이런 진리의 행함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축복을 부어주셨고 많은 성도들을 품어내는 큰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다 하셨습니다. 나누고 베풀었더니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풍성하고 넉넉해지셨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우리가 관영의 마음이 되면 사명, 감당과 신앙생활에 윤활유와 같이 작용하는 진리의 자유함과 명철도 임합니다. 진리가 넉넉히 임하고 진리 안에서 내어주는 마음이 되니 진리의 자유함과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십일조와 주일성수라는 진리를 지키면 진리 안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사고나 재앙으로부터 지킴을 받는다는 믿음이 오게 되니 늘 풍성한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이유를 찾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 자유하게 되지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미움을 버리면 마음이 가볍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운 감정이 있어서 싸우다 보면 하나님 앞에 민망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를 좀 더 이해해 주었다라면 하는 마음의 짐이 항상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움이라는 죄성을 버리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늘 즐겁고 행복해지지요. 이렇게 좋은데 왜 진작 내가 악을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의 단계가 업이 되지요. 이는 진리를 행하게 되니 죄의 멍에에서 놓이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관용의 마음은 자신이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판단, 정죄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시니 자연스럽게 살리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여 가는 것이지요. 상대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자신도 연단 중에 저보았고 느껴보았기에 어찌하든 벗어낼 수 있는 사랑을 공급해 주고자 합니다. 바로 연단이 축복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지요. 바로 내가 연단을 받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연단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만큼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시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영육간에 상하고 찢긴 영혼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와 이 여인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용서의 사랑 사이에서 송사하려는 것이었지요. 용서를 말하면 율법이 걸리고 율법대로 하라면 용서의 사랑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이러하셨습니다. 둘러선 무리가 볼 수 있도록 말없이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지요. 그러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러시고는 다시 바닥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둘러섰던 사람들은 쓴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떠나가더니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 두 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지요. 예수님의 마음 쓰심은 극도의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던 한 영혼을 극적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관용은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땅에 쓰셨을까요? 당회장님께서 성례 감동으로 풀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짓는 죄목이었습니다. 미움, 혈기, 그리고 욕심, 도적질, 간음, 교만 등 일반적인 죄목이었지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뜨끔할 수 있는 죄목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신들의 의로운 모습에 가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는 두 번째는 더욱 구체적으로 써 내려가십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낯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양심의 가책을 받자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인의 마음에 한없는 위로와 감동으로 전달되어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 깊이 새겨졌겠는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아셨기에 진리 안에서 자신의 자유함은 물론 죄인들의 마음도 이해하며 기꺼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유케 하신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의 돌로 치라는 선한 지혜 말씀은 율법의 의와 용서하여 살리는 사랑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모두를 살리는 사랑으로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율법의 근본 취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뜻은 죄인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함 없이 깨우쳐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 불쌍하다고 용서만 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누룩처럼 전체에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멸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자 형벌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지요. 그래서 용서는 범죄했던 악을 회개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행함에서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잘못을 말로 하지 않으시고 바닥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를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송사하러 온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깨닫기보다는 찔리는 마음이 되어 악이 발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다 못해 어수선해졌을 것이고요. 인생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쓰는 것을 택하시고 사람들이 스스로 죄목을 보고 깨달아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본인의 이름이 지칭되지 않았어도 본인에게 해당하는 죄목에서 자신임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이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 살아있으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더 이상 송사하지 못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이 있을 때 허물을 드러내 면박을 주거나 직설적으로 지적하거나 무안을 주는 것은 관용의 마음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과 서운함을 품게 할 수도 있지요. 일이 더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지적을 아니함만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옳다는 의로움이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바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겁니다. 관용의 지혜가 있단다면 넉넉히 품으면서 상대에게 깨우침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가 그랬습니다. 곧 욥이 질병 가운데 연달을 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럴 줄 알았다, 돌아봐라 는 식으로 정죄하며 표현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바로 그리했던 것이지요. 욥은 친구의 말을 듣고 깨우치기보다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연단을 잘 받아본 사람은 같은 연단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보면 판단, 헤아림, 정죄하기보다는 긍휼과 자비의 시야가 먼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통과한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다 해왔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하느냐는 식이지요. 이리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기 어렵습니다. 관용의 마음하고는 멀다 하겠지요. 관용의 마음은 연단이나 시험할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왜 그가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살펴주게 됩니다. 더 궁구하며 기도해 주면서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 힘과 위로 용기를 심어주게 되지요. 문제를 문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려 합니다. 선악간 정확하게 분별하여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잘 견디도록 해주고 조금만 붙잡아주면 일어날 상황이라면 손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가 죄악의 늪에 빠져 헤매는 모습이 있을 때에도 그가 지은 죄와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라도 내어밀어 건져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진리의 자유가 있으니 그 죄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손 내밀어주는 사랑을 베풀게 되고요. 물론 권면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권면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발견과 깨우침,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축복입니다. 나만 가지고 그런다가 아니라 설령 상대가 내 입장이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떤 용어라도 품어갈 수 있는 일꾼으로 능력을 받아가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관용의 마음을 이룰 때 상대를 넉넉히 품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에 있는 어둠도 물리쳐줄 수 있지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소중한 한 영혼으로 여기고 진리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관용의 마음, 용서, 품음, 살리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초신자도 아닌 일꾼이요 그만큼 위치에 있으면서도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주기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또는 교회 조직에서 권면하면 듣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이지요.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을 거듭해 가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악을 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질서에 따라 권면, 지적, 책망을 하는데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교회법에 따라 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완화되면서 각 예배 처소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때에도 마음을 다해 드린다 했지만 아무래도 성전에서 드리던 때와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말씀에 감동을 받고 깨우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생명을 삼는 능력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라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알아 행할 능력을 입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날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충만할 때 성령의 띠로 하나 될 수 있지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과 경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때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대로 행해야 하지요. 경험과 지식을 매사에 적용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주관해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신앙의 성장이나 깊이가 달라질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함께하며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지요. 비진리 악이 아니라면 질서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 선지자에게 있어서 아론과 미리암도 함께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론도 사랑하셨습니다. 미리암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삼았습니다. 아론도 미리암도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에 대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지요. 바로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질서이요 하나님께서 또 택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에 대한 우리 믿는 사람이 대할 수 있는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당회장님을 보아 왔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면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을 보아 왔지요. 오늘의 말씀도 상고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대하며 기회를 준다 해도 본인이 그 손을 내밀어 잡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롯에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 왜 삼촌 아브라함 곁으로 오지 않았을까입니다. 지난날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삼촌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그와 딸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라 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면 곧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면 놓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같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참아 놓을 수 없다 하셨지요. 그런데 손잡아 주려고 하는데도 뿌리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겸비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관용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관용의 마음은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하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 했지요. 그 예로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도 바울의 관용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당회장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내어주는 관용의 마음은 육으로 보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뻐하시는 행함이기에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주어진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어준 결과 믿음의 조상으로, 사도 바울은 영혼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기에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해주는 성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당회장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받은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정녕 영적인 신앙 안에서 영적인 믿음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설령 천둥, 번개가 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목표, 내가 가지고 가는 목적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 천국 새일산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요 나의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한 바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승리해 나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들은 말씀에 은혜가 더함으로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는 귀한 제단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또한 성도님들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받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관용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관용의 마음은 진리가 넉넉히 마음으로 인하여서 진리 아래서 자유함 있기에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고 아브라함 선지자께서 그리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또 할아버지 직무대행님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오며 우리가 더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교회를 든든히 지키며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 사명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고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를 더욱 충만한 은혜 주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